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실 때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깊으신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듣기는 하나 말씀을 직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직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4장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이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신명기의 소론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5장부터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 사이에 신명기 4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교훈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4장 44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율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4장 말씀은 모세의 직접적인 설교 권면의 말씀인 이 소론 부분에 해당이 되지요. 여기서 모세는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호렙산에 도착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때 불꽃이 하늘 심장부까지 타오르고 흑암과 구름이 임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대두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고 오직 음성만 들었다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 사실을 그토록 강조할까요? 왜 음성만 들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계시하시면 그 모습을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길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진귀한 보석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예술과 철학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땅의 차원의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의 성품,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일을 금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 종교 안에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천주교에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요. 명예나 권력이나 돈과 권력 앞에, 쾌락 앞에 굽신굽신하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해나 달이든지 하늘의 천사나 짐승이든지 벌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의 순으로 끌어내리게 되어 있고 반면에 피조물을 하나님의 순으로 끌어올리는 이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에 가두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명의 순서로 봤을 때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을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너는 나를 위하여 자기 형상을 따라 내 모습을 만들 때 내 모습을 따라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왜 먼저 말씀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첫 번째 죄가 바로 두 번째 계명과 관계된 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이 모세가 하늘에 올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범했던 죄는 무슨 죄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래하여 이 똑같은 죄를 그 똑같은 전체를 되밟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계명으로 볼 때는 첫 번째 계명을 먼저 말씀해야만 되었지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고 두 번째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제1계명을 따르는 사실상의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순서적인 면에서 볼 때는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 내용이 5장에서 나타나지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적인 면에서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 계명을 말씀했던 것은 우상을 먼저 제거한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을 먼저 말씀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다름 아니라 우상을 제거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권면을 제일 먼저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상을 만드는 이 일이 가나안 땅에서 자행될 가능성이 100%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이나 손자를 낳으면서 오래 살게 되면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리고 어떤 모양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두 번째 계명을 먼저 말씀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인들이 살게 될 가나안의 문화적 환경은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를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북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습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제일 먼저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은 매우 적실한 고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 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니라 귀로 듣는 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로 들어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존재이지 실제로 눈으로 무엇을 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고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복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들리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보다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에 매여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우려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강한 그런 잘못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한 방식이 뭐지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빌립의 요청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종교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꾸 뭘 보기를 바랍니다. 뭔가 신비로운 이적이나 체험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시나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헤아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시청각 교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프로젝션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찬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을 가리켜 보이는 말씀이라고 규정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유일하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성찬 예식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요 심지어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우상을 섬겨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이요. 둘째는 땅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오신 것이 율법이고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땅과 율법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인가? 바로 그 죄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살리라 그랬죠. 제가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산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이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답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약속의 땅에서 진멸하게 될 것이고 진멸당하게 될 것이요. 또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뽑혀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신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이 늘 형통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새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영적 유사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곤비케 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활한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풍족하게 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실 이유도 없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율법을 재차 설명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40년의 연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또다시 재차 율법을 듣게 하시는 이 일들을 왜 행하였습니까? 그리고 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들이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에 달려있지 않고 빈부귀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너희가 어기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분의 임재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것과 관계된 모든 축복은 다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들을 협박하시기 위함입니까? 26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그리고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신명기 32장에도 나타나고 이사야 1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증인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동원해서 이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도 많은데 왜 굳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들어서 내가 천지를 두고 증거한다는 말씀을 왜 하였습니까? 대개 하늘과 땅은 변치 아니한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다고 말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이 헛된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런 형벌을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 말씀을 지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얼마 전에 모세는 요단 저편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쳐부신 일이었지요. 그 사건을 언급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고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대로 모세 자신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했던 그 이유도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견이 있고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우리 안에 이견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특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들이신 의미와 그 보람이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이방인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약속의 땅에서 뽑아서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들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타락은 교회가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교회의 타락이요 하나님의 징계요 보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날 조국교회의 현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 교회당이 무슨 시내 가 있다든지 실제로 무슨 다른 이방 나라로 옮겨져 버리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구별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같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응과 징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 사람과 똑같아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뽑아서 이방 땅에 옮겨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하나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명기 27장 28장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을 읽어보시면 언약의 저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형벌 중에서 약속의 땅에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왜 형벌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을 때 너희가 겪게 될 형벌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첫째는 야곱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복된 삶에서 쫓겨나서 이방 풍속을 따르도록 강요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 처하게 되고 헛된 신을 섬기며 이방 종교에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그 일이 두 번째 형벌이에요. 그 예가 어디에 나타나지요?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방신에게 절하도록 하는 그런 강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어떤 영적 실상이 아니다.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내용, 손으로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보면서 읽었던, 무수히 들었던, 무수히 암송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결과를 체험하고 있는 그 영적 실상, 그 비참한 현실을 통감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헛된 것을 조각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범하자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런 일에 강요받는 그런 상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어둠의 세력에 억눌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마치 구원받기 이전에 영적인 세력에 속박되어 살았던 그런 삶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가 언약 백성이라면 그 삶에서 반드시 돌이키게 될 것이지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돌이키기 전까지의 삶은 그 전의 삶과 똑같은 유사한 그런 상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들이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가 결국은 이방 땅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24절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질투한다는 말의 의미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긍정적으로는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매우 붕괴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수수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그대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 사는 것을 절대로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봉을 내리시는데 그 철저한 봉을 내리시면서 우리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경고하신 그 경고의 내용을 따라 내가 살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림을 겪게 되실 때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림을 겪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어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을 때로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은 그 어리석은 도리를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이런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다 하는 거지요. 알아도 아는 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무지가 우리 안에 있고 인간의 무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온 인류의 샘플의 역사입니다. 율법이 주어져도 이미 경고가 주어지고 수없이 이런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직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와 무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실현된 이스라엘 역사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은 부드럽게 대화하는 방식으로는 좀체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극렬한 진노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돌려 도망가도요,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말씀을 제가 한번 한 군데 선지서의 내용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아모스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보십시오. 아모스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에게 명량을 물게 할 것이요. 내 원수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량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하고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됩니까? 시편 139편 말씀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소홀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그랬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한테 큰 복이 되면서 동시에 사실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복의 형태로든지 아니면 저주의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에게 칼을 명령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죄를 그냥 뒀다가는 죄와 함께 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죄는 먼저 당사자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죄는 당사자만 파괴하지 않아요. 죄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 있는 가정과 교회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자기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하나님 어찌 이다지도 이렇게 집요하게 저를 못 살게 우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야, 정말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하는 일마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자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자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두 번 역경을 잘 참아내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거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 보니까 저렇게 잘 사는데 제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이렇게 못 살게 오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진정 영적 새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참 사람다운 사람을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다운 삶, 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기도하셨던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하나는 회개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9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회복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말했죠. 그죠? 이게 회개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적인 돌이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청종하라고 말씀했지요. 청종하라. 회개가 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하여 회개의 정서만 갖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의도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기보다는 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범했던 그 죄에 꼭 걸맞는 그런 잘못과 그 잘못을 마치 다루시는 듯한 정말 운이 없어도 되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는 신앙의 선배가 율법을 뭐로 설명했는가 하면 수풀에 숨어있는 아담을 수풀에서 나오게 만드는 막대기라 그랬어요. 숨어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방식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자악하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두지 않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자기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투영해내니까 계속해서 잘못하고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랬다가는 그 다음에는 돌아갈 희망과 소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용기를 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24절에서는 질투하나님이라고 말씀했다가 또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전 과정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를 오고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자와 폐역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탄압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요셉을 알았더라면 요셉의 은공을 입었더라면 바로왕처럼 야곱의 가술들을 고센 땅에 따로 살게 하고 그들의 피를 채워줬던 것처럼 아마 호의를 가지고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들은 요셉의 은공을 잊어버리고 요셉의 가솔들, 야곱의 가솔들, 즉 이스라엘인들을 탄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표현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맹세가 필요합니까? 진실만 말씀하시는 그분이 맹세가 필요할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지요. 내가 이것을 맹세한다. 너희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서 죄에 억눌리고 죄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실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다가 이방 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래하여 너희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어려울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하는 이것은 단순한 초이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적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요? 실제로 돌아오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삶을 살지 못하고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그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왔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실제적으로 남은 자로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격려의 말씀을 우리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조상들이었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고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과 진배 없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켜 마침내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 우리 중에 이런 언약의 징계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래야만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회복시켜주시고 예전에 경험했던 새 생명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영적 무지와 무능의 어떠함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비록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 물리적인 상황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진배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은혜적 조절을 행하시는 궁극적 이유는 그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거나 힘들어만 하지 않고 주께서 나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참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전체로 경험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주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리하여 세상과 같아서 세상에게 밟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장 찬송